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까지 읽고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12절부터 읽는데 말씀이 오늘 무척 좀 쉬운 말인데도 그 내용이 선뜻 안 들어옵니다. 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이 전부 다 7절인데 자, 7절 중에서 여러분 딱 금방 마음에 와닿고 딱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죠? 몇 절이에요? 12절? 15절? 제가 보기엔 17절 정도 아닌가 싶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우선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지금 교회에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몇 사람이 그들에게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통 어떤 교회였냐면은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땅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이러면 엄청난 성범죄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도로 고린도에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십자가. 이 두 개를 전했어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그 악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는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은사를 받고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하고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땀과 눈물과 수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자칭 그들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복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먼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좀 권위 있고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추천서를 써줬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봐라. 누가 더 사도답냐? 누가 더 이름이 있겠느냐? 누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냐?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게 복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할 때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완전히 받는 이게 설교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말에 졸하다 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아요. 인물도 그렇지만 말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사도 같겠느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말이죠. 예배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이 성령의 체험으로 황홀경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아 제가 이거 흉내내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따다르라, 쌀바라, 쌀바라, 쌀바라. 아, 이런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볼 때, 아, 이분들은 굉장히 영적이로구나. 영적인 지도자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놀라운 체험과 그런 황홀경에 대한 경험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정도의 영적 체험을 가져야 된다. 사도라. 이것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냐. 바울 봐라. 말도 못하지. 바울이 무슨 영적 체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가 하는 게 뭐냐. 말씀 떠듬거리고 가르치다가 먹고 살려는지 어떤지 밖에 나가서 장막을 밤새 장막 만드는 일이 나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사도 같아요? 누가 더 사도 같으냐고요. 생긴 인물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머물면서 천년만년 즐기며 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한 그들의 괴계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물론 10장서부터 13절까지 그는 그들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하고 또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 중요한 특별히 이 세 가지 점에서 그들이 가짜다.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저 사도는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고 종이 되었는가 하는 또 그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였을까? 첫 번째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절 12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30초만 드릴 테니까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무슨 말이고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12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편지로 12절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또 거짓 이 사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보면 너희들이 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뭐 이 말이 좀 어렵나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 보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딱 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딱 한마디 너희는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들릴까요? 참 이 말을 잘 보세요. 너희들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로서 어떤 하고 그 다음 어떤 자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하고 쉬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이라면. 그런데 이걸 읽을 때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이렇게 읽으면 아버지가 어디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감히 짝을 하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얘기해요.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짓 사도들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거짓 사도들과 짝을 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 감히, 감이란 말은 너무 높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제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늘 12절의 말은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시니컬하게 그들을 갖다가 냉소적으로 웃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야? 너희들이 추천서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말을 잘해? 너희들이 뭐 황홀경? 너희들이 뭔데 왔어?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너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번역을 칭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본래의 뜻이 뭐냐면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뭐한 사람이죠? 추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 내가 사도입니다 하는. 사도는 누가 사도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기네들이 자기가 사도예요. 추천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뭐 황홀경이 있다는 거 이거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이거 세상의 기술이에요. 그냥 언어 기술이라. 자기가 스스로 추천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보면서 너희들이 뻔뻔스럽게 나도 사도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뻔뻔스러움을 비웃고 오느라고 바울은 야 알았다 알았어. 네가 사도냐? 내가 그럼 감히 얘기하는데 나는 네 같은 종자들 너 같은 사도들하고 감히 그 이름을 같이 썼기도 싫고 나는 너희들 같은 것들 비교 야, 이 바울 사도와 우리 사도를 비교 난 비교조차도 하기 싫다. 왜? 너희들은 사도가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라고. 12절이 그러면 너희들은 무자격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특별히 더 그런가 하면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어요. 스스로 내가 사도다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온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자랑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자기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자기로 자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의 머릿속에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한 번 더 경험을 하지. 못한 일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대단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눈이 하나도 없이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있는 도시에 가면 눈이 하나 있는 사람, 겨우 그것도 볼 수 있고 거리도 잘 측정 못하는 사람이 왕노릇한다.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귀가 한쪽만 들려서 거리 측정도 안 하고 겨우 들리는 사람이 왕노릇한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사도가 사도라는 직책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사도가 주님께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장 가지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은 그것 정도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자격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우기면서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가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과 이름을 썩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과 감히 사도라고 비교가 되는 것, 그것이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이걸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그들의 아루에 끼기도 싫고 그들하고 말을 썩는 것도 난 도대체 싫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을 무자격자라고 단순히 그들을 갖다가 배척을 해버리고 말아요. 자기네들끼리 사도라고 우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의 깊음도 잘 없고 그리고 뭐 방언을 한다고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집사님 정말 참 은혜서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좋은지 뭘 몰라요. 뭘 어떻게 모르면서도 그래. 집사님 참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께서 성도를 세우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경건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신사도 그 아이업 같은 데죠. 기도죠. 그 신사도 운동은 한국에도 많습니다. 신사도 계열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 장기가 뭔 줄 알아요? 예를 신사도 교회가 여기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A라는 교회 목사님이 나는 새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다 이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인정을 해줘. 너는 사도다. 그럼 이 사람도 당신도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인정을 해서 사도가 돼버려. 그럼 시가 끼고 싶으면 거기서 뭐 돈을 받는지 안수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너도 사도다. 그럼 자기가 사도들 서로 서로가 사도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에 있는 목사가 한국 서울에 있는 목사를 당신은 사도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이 종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언하면 그때부터 사도가 되고 이 사도님 저 사도님 그들이 그렇게 사도의 직책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평가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전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수준에서 똑같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걸 보고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은 무자격자, 너희는 무자격자들이야. 사도는 커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기는 커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요.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말이 어려워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야,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가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을 바울이 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는 복음 아무나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서 전하고 베드로도 가서 전하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땅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의 땅은 누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바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를 해야 하는 지역이 영역이 분할되고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고 분량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의 칙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온다고요? 25장? 아, 15장. 네, 15장에 나옵니다. AD 46년, 48년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바나바와 같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은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딱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밤빌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뭐 이런 곳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니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했는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에 놀랄만한 폭발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이나 유대교의 신봉자들인 기존에 있던 이 크리스찬들, 유대교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갑니다. 그것이 AD 49년이에요. 자, 회의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 그 당시 교회를 총괄하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최고로 먼저 세워진 교회고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그 교회 최고로 그 당시 교회를 누가 수장?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의 대표였어요. 최고의 수장이란 말이죠.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형제되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예수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이 동생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서 소위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의 총대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더 높은 대표가 되는 거예요. 높다면 이상하지만 이 야고보가 바로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제자가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베드로도 있어요. 요한도 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자기네들이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변두리 수리아 안디옥에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회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하겠다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이 제일 첫 일어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복음의 이 복음 사역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헛일이 아니라 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면 이 사실이 공적으로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결정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또 결정이 됐어요. 두 번째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 바울도 생각 안 하고 아무도 안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나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역을 정하자는 것이 우리가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필드를 서로 나누어 놓자는 것이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할례 받은 자들은 베드로가 책임을 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은 바울이 책임을 진다. 그럼 할례 받은 자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책임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은 바울이 간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베드로가 하는 사역과 똑같이 동등하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렇게 서로 약정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선교 영역의 분할입니다. 협정이 돼. 두 번째 그게 돼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딱 하나예요. 헌금을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유럽 땅인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왔던 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들은 우선 사도일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근본도 없는 자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도다 바울은 아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세웠던 교회가 이 거짓들에 의해서 잠식이다. 요새 신천지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한국 신천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신천지는 별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다 알아요. 신천지를.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해외로 떠납니다. 지금 미국에도 뉴욕에도 상당히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줍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한테 유학 자금을 대줘요. 한국에서도 뭘 잘하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교 대학생이고 여기에다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통일교가 하던 시기죠. 그러면 걔네 젊은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가 뭔지 빠져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좀 작은 나라들, 좀 개발이 덜 된 나라에 가서는 돈을 주면서 개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정부 고위관들과 뇌물을 주고 그들을 어울려서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 신천지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안 되고, 그럼 국내나 이런 데서, 한국 국내에서는 신천지가 너무 발붙이질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교회를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다. 그런데 신천지가 한 50명이 들어옵니다. 신천지가 나중에 1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신천지 인원이 많아지죠. 그러면 뭐 재직회를 하고 당회라고 결정을 해도 걔네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포교를 하는데,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은, 자격도 없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우리의 분량이고 우리의 분량의 한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저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외쳐야 될 자격이 없는 무자격 사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어떤 교회의 틀을 만들고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열매를 따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라고. 우리는 남의 수고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사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바울이 수고로 거두어놓은 열매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들의 열매인 것처럼 자신들이 우쭐거리고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남이 뿌려놓은 곳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열매를 딴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목적이 뭐예요? 곤도 교회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것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이 사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15절 16절에 15절과 16절을 보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라나서 우리의 분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역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너희 믿음이 자라서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는 원한다. 다른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를 취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그 성숙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또 다른 지역에서 믿음의 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도록 후원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전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세워진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면 선교나 전도를 나가는데, 선교 가고 전도 가는데, 아니 어제 들어온 사람이 선교도 가고 전도해요.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자신들이 더 성도로 믿음이 깊어지고 성도다워지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려워서 잘 몰라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셨는데 믿어서 어쩌려고요. 어쩌기는 어때, 믿으라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어요? 전도하실 수 있냐고요. 교회 나오라 이 얘기 말고요. 교회 나오라는 건 괜찮죠. 우리 교회 주소가 여기고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요. 바울이 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고린도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거짓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 그들은 욕심이 딴 데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성숙되고 너희들이 성장되어서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알맞은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될 때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후원과 너희들의 믿음의 후원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분량의 한계를 따라 만방을 거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뭐라 했냐면 자신이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 교회를 자기가 로마를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도와주길 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울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론 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이 거짓 사도들은 열매만을 따먹는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들은 무자격자들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까지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영광과 명예와 열매를 자기들이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추천서고 세상적인 말솜씨고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정말 그들이 자랑하는 건 어떤 경험과 체험, 그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꾀임에 빠져 넘어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유혹에 빠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래요. 너희들이 저렇게 속아 넘어갔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또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똑같이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신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그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조차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그건 자기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사도,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거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자랑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으로 자랑하는 것은 인물이 좀 잘생겼거나 말을 잘하거나 또는 돈이 좀 많거나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가 가진 소유가 많거나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아들이 뭐가 대단하게 됐거나 아니면 손자가 하다못해 어떻게 됐거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이것이 세상의 자랑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라면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참된 성도가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은 어떤 걸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참된 자랑을 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뭘까요? 자,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여러분, 아, 이제 난 옷 자랑하지 말아야지. 신발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샴푸를 뭐를 쓰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지. 자, 그럼 자랑 안 했는데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가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아이 바울이 이렇게 자 여기 모르는 뜻 없죠.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히브리어를 잘 보면 주 안에서라는 게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엔자가 들어갈 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뭐예요? Believe in God 이러죠. 거기에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나 속아 넘어간 교인들은 저 사람 추천서 있어 예루살렘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자랑 못합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내가 누렸던 주님이어야 자랑이 됩니다.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 출장을 가던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구원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체험된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정말 그렇도록 나를 죽을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삶의 직장에서, 삶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갖다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그 환경을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바꾸어 놓은 이 놀라운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자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자랑할게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께서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나는 주님을 가까이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었다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뭘 어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께 무슨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가야 돼 주님 때문에 그거 자랑하시려는가요? 일인데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저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되어야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에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 하는 하나님. 이건 내가 체험을 할 때 느끼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I am who I am, your strongholds. I am who I am, your bank. 이런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나의 은행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자, 어제 혹시 예수님 느껴보신 분 있으세요? 이번 달에 예수님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 이런 걸,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엮어주셨잖아요.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어요? 누리신 적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에는 바로 그런 엄청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자랑하셨어요. 어제 가게 문 너무 여는 게 힘들어서 아침 너무 피곤했는데 물 한 잔 먹고 주님 힘주세요 갑니다 했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서 늠름하게 하고 기분이 맑아졌다. 이런 경험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일터에 가려고 운전을 잡으려고 핸들을 잡았는데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야 주님 이 길을 오늘 정말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하면서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 집사님 두 분은 굉장히 과속주의자입니다. 저하고 같이 3인방이 과속주의자인데 정말 안전하게 운전해서 딱 가서 시간 내서 딱 한 길이 그런 형통하게 열리는 이런 경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누려보셨나요? 기도 한번 하시는 건데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도 아직 기쁨을 누리셨나요? 나를 위로하는 주님, 나를 용기를 돋워주는 주님을 느껴보셨나요?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아니에요. 18절에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님은 누구를 인정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천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 사람 주님 사도입니다 하면 그걸 인정을 옳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추천한 자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사명령을 낸 자만 주님이 인정하신다. 저는 우리 성직이 우리가 갖는 직분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신분이 직분이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고 이것이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경험이 늘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 내 뒤에서 나를 힘차게 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